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는 열왕기하 제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또 교회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말씀은 이해가 가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제 마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서지 않는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 세계 80개 나라에 나가 계시는데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계시는 배상식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중앙아프리카 방기라는 그 수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번 그 중앙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위험한 고비들을 몇 번을 넘겼는데 올 이제 4월 정도 됐을 겁니다. 내전이 이렇게 다시 또 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선교사님이 그 방기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반군들이 늘 그 수도 나라를 대부분 다 이렇게 장악하고 그 방기라는 수도 인근을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또 정부군이 싸워가지고 몰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날은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임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교회 지금 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서 기도회를 좀 갖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반군이 반기 73k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기도하자고 이제 알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이제 마음에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73km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원주 정도 이제 됩니다. 원주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반군들이 이제 그 진군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막 이렇게 마음이 타셔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마음에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솔직하게 제 마음은요 그게 실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 중앙아프리카에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목사님 우리 막 기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하세요. 지금 반군이 25km까지 진군을 했답니다. 지금은 대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도 내 마음은 실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켜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했고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두 번씩이나 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또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시고 위급해 하시고 그러시니까 또 연락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5km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또 전화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기에 그 수도 안에 대통령 궁이 있는데 그 중앙아프리카가 좀 못 사는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궁 옆에 사는 사람들이면 좀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궁이라 해봐야 방기는 그렇게 막 화려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궁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제 우리 선교사님이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임 목사님, 대통령 궁에 포탄이 떨어졌답니다. 그 대통령 궁에 포탄이 떨어졌으니까, 선교사님 집에 지금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요 카카오톡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실시간으로 그 상황이 연락이 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궁에 포탄이 떨어졌고 선교사님 집 문을 반군들이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배상식 선교사 절대 밖을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계세요. 저는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 하지만 제가 목사님이 마음에 느끼는 그 애절함, 막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궁에 떨어졌으니까 선교사님 집에 반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너무 위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위급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무릎을 꿇기는 꿇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서 못 갖고 있는 저를 봤어요.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 따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제 마음은 따로인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구나. 이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무사하고 건강하면 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또 말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제 마음은 확신도 없고 제 마음은 믿음도 없고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고 염려가 있었고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막연한 마음에 있었으면서도 일의 결과가 좋으면 믿음이라고 접목을 시키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막 하시고 저에게도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막 신학생들을 모아서도 기도하고 보이는 대로 막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네 번째 또 전화가 오셨어요. 임 목사님, 제가 지금 무창포에서 광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광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제게 읽어주셨어요.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치 말라 하셨도다. 그 성경 구절을 제게 읽어주셨어요. 임 목사님, 배상식 선교사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빨리 시편 105,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야, 그렇다면 배상식 선교사님이 비록 성도들이 많지 않고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반군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궁에 포탄이 떨어지고 선교사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상식 선교사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중앙아프리카에 보낸 선교사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반군이 선교사님을 만지지 못하겠다.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선교사님을 만나겠네. 세상에요. 불안하던 제 마음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던 내 마음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 맞아. 배상식 선교사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중앙아프리카에 보냈어. 그러면 안전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반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미처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한데 밤에 보초 하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초 하나가 이게 나라 이름인지 먹는 음식 이름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초 하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두준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딸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주로 이제 잠자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되도록이면 잠을 자려고 막 그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시 반쯤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가 오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하루를, 그 다음날 하루를 망쳐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울렸어요. 제 핸드폰이요. 그래서 막 문을 막 부벼가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보초하나 정두준 선교사님 딸이, 그 다영이라고 하는 딸이 우리 아들하고 이제 동갑인데 그 딸이 전화를 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아빠를 좀 살려주세요. 야, 다영아. 야, 무슨 아빠를 살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을 해.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에요. 우리 아빠가 통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집에서 막 뒹굴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어요. 근데 아빠가 구토를 시작을 했어요. 통증이 멎이지를 않아요. 병원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비몽사몽의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야, 다영아, 울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지금 너는 보초 하나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어. 내가 너 아빠를 위해서 도와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보초 하나에 가면 이틀이 걸려. 너 아빠 돌아가시고 없겠지. 지금 너 아빠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옮길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아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막 머리는 아프다 그러고 구토는 시작하고 이런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그런데 그 전날 목사님 제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영아, 너 옆에 성경책 있어? 예,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성경을 펴.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을 펴봐. 그리고 너 아빠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성경을 읽어드려. 너 아빠 돌아가시지 않아. 너 아빠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보츠 하나에 보낸 하나님의 종이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행히가 그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 그대로 아빠한테 읽어드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읽어드려도 돼요? 상관없어. 너 아빠 귀머거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읽어드려. 그리고 말해. 한국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라요. 알았어요.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잠 2시 반에서 아침 9시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영이가. 목사님, 우리 아빠가 통증이 멎었어요. 그때 아빠가 막 통증이 시작한 게 장이 꼬여서 그렇다고 의사가 했대요. 장이 꼬였는데 이게 이제 옛날 목사님 장 꼬여가지고 그 풀렸던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구토가 나는가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시점에서 아버지 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그 딸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친구야 고맙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고맙긴 나는 2시 반에 전화 오니까 짜증났어. 내가 뭐가 고마워. 아니 이 밤에 무슨 전화야. 전화는 내가 한국에 있는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방귀에 있는 배상식 선교사가 내전이 나서 우리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더라. 목사님은 막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안 사라지더라. 그런데 목사님 제게 이 말씀을 해줬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더라. 나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전화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수양의 며칠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야, 나는요, 제가 무슨 뭐 선교사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하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 그릇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배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보배를 줬겠습니까?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게 평안이 없으니까, 지금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내게 변화가 없으니까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일도 없을 거예요. 알았어요? 수양회 끝나고 집에 내려가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느냐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하려고? 예,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이게 뭔가 귀신이 하나 붙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주신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야, 내가 무슨 믿음의 종이야. 나는 짜증내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부룬디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한국에 들어오셨느냐면 부룬디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그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입이 조금 돌아갔어요. 케냐에서 엑스레이를, 그 MRI를 찍었는데 뇌혈관이 막힌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빨리 입국을 해라. 비행기 싹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최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로 이 선교사를 빨리 한국으로 후송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오셨어요. 한국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을 지체하지 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시켜라. 그래서 병원을 원자력병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원자력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아침에 9시에 검사해서 10시 반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10시 반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천성 뇌혈관 기형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좌뇌우뇌가 있는데 뇌 이 중간에 신경이 뇌 신경을 다 모아 가지고 내려가는 곳을 보고 숨골이라고 그래요. 숨골. 여러분 그 아이들 막 났을 때 보면 벌렁벌렁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숨골이에요. 거기는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이 다 그리 모아가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뇌혈관 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숨골 가장 신경이 다 모아서 내려가는 그 마지막 단에서 신경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숨골이래요. 여기는 뭐 아무리 잘하는 의사가 건드려도 여러분 뭐 일단 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손이 가해지면 내려가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우니까 할 수도 잘 없대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의사를 주셔가지고 그 원자력병원의 부원장 되시는 우리 형제님이 이걸 과연 누가 만지냐. 누가 이 선교사님을 살려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만지나. 그래가지고 막 이 원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10시 반에 검사 보고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아산병원에서 3시에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이제 너무 촉박을 다투니까 3시에 검사를 딱 했는데 의사가 이 사람 간호사 보러 막 당신 왜 걸어다니느냐고, 당신 여길 어떻게 왔느냐고, 차 타고 걸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검사하러 왔다가 일단 결과도 안 보고 벌써 입원 먼저 시켰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 나는 자신할 수 없다. 일단 여기를 열면 당신이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병실에를 가봤어요. 병실에 가니까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부룬디에서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룬디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럼 악하게 살 때마다 뇌혈관 하나 터뜨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다 주의 뜻을 위해 살아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보러 그랬어요. 선교사님,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여기 신방 왔습니까? 자기도 말을 해놓고 좀 멋쩍은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그렇지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 105편을 읽어드렸어요. 목사님, 중앙아프리카 배상식 선교사님 알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반군이 쳐들어와서 진문을 두드리고 대통령궁이 폭격을 당할 때 목사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선교사님, 비록 뇌혈관이 기형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확률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올 확률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는 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아멘.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를 해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를 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2시 반에 전화 오니까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해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면 안 일어날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서울 깍쟁이가 하면 안 일어나. 분명히.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인천에 계신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할머니께서 뭐라고 간증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늙은이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네. 그렇게 간증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천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인천은 일어나는데 서울 깍쟁이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안산에서 삽니다.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안산에 가서 첫 번째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에레미야를 읽었어요. 자, 이제 잠시만 제가 에레미야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늘 이렇게 읽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제가 아침에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신기한 마음을 한 가지를 줬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제 안산에 가면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안산 교회를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안산을 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게 이런 말씀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아침에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 제가 안산에 교회를 잘 인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너는 말을 해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내 입에 말을 뒀다. 자,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 하나님 뭘 말하라는 겁니까?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적혔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다가, 내가 선교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또 선교를 보내려고 하시나? 근데 이제 내가 내 입에 이 말을 두면 그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운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나라의 그 왕국에 열방 만국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나를 세운다라는데, 난 지금 안산에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로 뽑으며, 뭘 뽑아? 예? 뭘 뽑아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우리 그 강사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두 달, 지금 안산 간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안산 갈 때 이 말씀을 내게 줘서 매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내 입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안산교회를 복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들 멀뚱멀뚱 하시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국 위에 세우고, 저는 그냥 안산교회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선교 다 망하고 나가지고 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할 것 같고 내 아내도 욕할 것 같고, 그래 한번 망했으면 됐지 또 망하려고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차마 열방 만국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우리 안산교회가 복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하고, 여러분 뽑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관념들을 다 뽑고 파멸하고 하나님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놀랐느냐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그 이제 안산으로 이동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나고 세계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를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 러시아어 노 있잖아요. 노어를 쓰는 사람이 22명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이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왜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러시아 분들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 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예배를 아니 이 러시아어권에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러시아어 한마디도 못해요. 사바시바 이 말밖에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인 김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강제로 이주를 간 사람들.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어딥니까? 러시아 그 이 극동지방에 있잖아요. 그 극동지방 이쪽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이분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80, 90, 막 100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러시아에서도 이분들 돌아가실 때라도 모국에서 자기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들이 돌아만 오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주고 거처를 마련해 준다라는 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면 안산에서 살아요. 저는 제가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한국에 오고 싶으면 여러분 그 중국 교포들보다도 훨씬 더 대우를 잘해준대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무료로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래 그 우즈베키스탄에는 한 달 월급이 150불이래요. 16만 원. 한국에 오시면 아무리 못해도 160만 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래 막 이분들이 그 막 탈러시아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어쩌든지 오려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국으로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이번에 월드캠프 때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와서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려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분쯤 되는 분들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그날 이제 가족들 만나러 오셨던 분들이 지난주에 14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하나님이 시집 온 그 자매 한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이 한국말을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주일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자기가 100% 알아들을 수 있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를 도와가지고 통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원도 안 받은 그 남편도 오고 이래가지고 지난주 두 번째 우리가 러시아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 성경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내 입에 내 손을 대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너는 말을 해라.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내가 너를 세우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교회에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를 이제 복되게 할 겁니다. 무너진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놀랬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러시아 얼마 전에 안산교회에서 중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해줬어요. 안산에 교회가 두 개예요. 중국 교회가 하나 있고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국 교회가 있고.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왜 로어로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와서 미얀마 사람은 필리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시겠다. 야, 그러면 내가 해외로 안 나가도 만국 위에 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 새로운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미 세웠어요. 그 여러분을 세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산교회를 이끌겠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거 그거 가서 말을 해. 내가 네 입에 내 손을 대고 내 말을 네 입에 둘게. 너는 가서 말을 해. 하나님, 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보러 열방 만국 위에 나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뽑는다고 합니다. 파멸하고 파괴한다고 합니다. 건설하고 새로 심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우리의 사상, 잘못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말씀보다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열왕기하 7장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로 한 스아에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서 다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마음 없어요? 이제는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꼭 비교를 해놨어요. 어려움이 왔든 문제가 왔든 선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길이 있었어요. 맞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5장, 여러분 6장에 뭐가 나와요? 네? 공부를 안 하셨어요? 6장에 뭐가 나와요? 예,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6장에 이어서 7장으로 건너가니까.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7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도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의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로 한 세계 한스아의 한 세계라고 보리 두스아의 한 세계를 하리라. 이건 말이 안 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 사람이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날은 목사님께서 남미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입국을 하셨어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거의 뭐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출국을 하셨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입국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새벽에 입국을 하셔서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고 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 지금 이제 가나, 그 다음에 베냉, 그리고 이제 그 탄자니아, 카메룬, 그리고 이제 케냐 거치고 한국을 들어오시면 다음 주 주일날 새벽 4시 이제 40분에 입국을 하세요. 입국을 하시고 바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수양에 오셨다가 말씀 전하시고 그 주, 주일날 저녁에 또 나가셔야 돼요. 가서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도미니카, 그리고 콜롬비아. 이제 또 이제 캠프 마치고 들어오시면 또 새벽에 들어오셨다가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 이렇게. 이래 말씀을 전하는 일정을 계속 밟으시잖아요. 여러분요, 젊은 제가 피곤을 느끼는데 목사님은 그런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그 비행기 이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4시 40분에 입국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바로 또 8시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얼굴도 막 푸시시하고 눈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표시 나잖아요. 눈이 벌겋게 이렇게 충혈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네가 볼 때 내가 피곤해 보이는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얼굴도 많이 부석부석해 보이시고 그 눈도 많이 충혈이 되셨습니다. 아니야, 나 안 피곤해. 그런데 임 목사는 피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제가 나이가 몇이 안 됐지만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이는 몇 안 됐지만 피곤이 좋단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피곤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날 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피곤할까 봐 바카스 사주고 우루사 사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피곤해하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피곤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근데 피곤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나는요, 늘 대적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임 목사님, 일을 시킬 때는 피곤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일 시킬 때 항상 눈치를 봐요. 피곤해 하시나 안 하시나. 그때 되면 휴식하고 또 이때 목욕 한번 보내줄게요. 갔다 와서 잘 합시다. 늘 이런 식이라 이제.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피곤이 좋단 말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임 목사님은 아직 이런 세계를 몰라요. 제가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는 나하고 그런 세계를 누리시는 목사님하고는 이야기를 해봐야 대화가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혼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피곤이 좋다. 피곤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이 좋다. 아닌데. 피곤은 나쁜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다 말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피곤이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 먹었습니까? 피곤이 뭐가 좋아요? 아, 됐습니다. 아버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피곤이 좋으냐고. 근데 피곤이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피곤이 좋다, 피곤이 좋다. 이게 머리에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50년 구원받으시고 복음을 전해오신 지난 시간을 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간증 속에는 뭐가 없어요. 피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피곤이 좋은 것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옆에 이제 우리 형제님이 절 보러, 목사님, 우리 누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님에게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누님, 피곤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시는 거니? 목사님, 피곤이 좋다고요? 나는 오늘 정말 피곤에 지쳐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피곤이 좋아요? 그럼 됐어요. 말 끝났네요, 이제. 난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피곤이 좋다니. 그때 이제 그 전도하신 그 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요, 야요, 매일 피곤해요. 매일. 이놈이나 잘 가르치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실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누님 그러지 말고 내가 말이 덜 끝났잖아요. 조금만 앉아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피곤이 좋다며요. 나는 지금 피곤하고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피곤이 좋으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앉아서 내가 말이 덜 끝났으니까 왜 좋은지 이야기는 듣고 가셔야지요. 그래 앉았어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저를 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피곤이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그냥 이분이 내가 놀랬다 그러니까 듣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누님도 피곤한데 우리 왜 피곤합니까? 이유는 내가 자 큰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내 몸무게가 50kg예요. 그럼 언제 피곤을 느껴요? 내 능력이 이걸 못 들어 올릴 때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누님의 한계를 느낄 때 누님이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누님이 한계를 느낄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어때요? 그러면 안 피곤하지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내가 왜 피곤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피곤하니까, 단순히 피곤하니까 나는 이 피곤을 내가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은 뭐가 안 하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네는 말씀 피곤하지 않는 세계를 잘 몰라 하고 말씀해 주셨구나. 정말 맞네. 나는 피곤해. 그러나 피곤치 않아. 왜? 피곤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피곤할 때 그냥 이 피곤을 받아들였구나. 나는 피곤해. 나는 피곤해.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구나. 이 피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미련한 길에 섰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내가 쏟고 있었구나. 참으로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면, 참으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면 왜 내가 피곤하나? 피곤할 때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참으로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면 바카스를 찾고 피곤하면 사우나를 찾지.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피곤한 자는 교회에서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일하지 오지 마라. 매일 꾹꾹꾹 졸고 있으면 어때요? 졸라고 왔나?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 들을 때 막 조는 사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분은요, 조는 사진 찍어가지고 전송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이상한 뭘 믿어요, 이상한. 이상한 걸 믿어요. 그래, 옆에 남편들이 막 꼬뽁꼬뽁 저거 문자를 보내요. 요즘엔 또 문자 보내면 막 흔들리는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졸지 마라. 그럼 남편도 뭐라고 답장이 와요. 너나 잘 들어라.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냥 그 문자를 받고 남편이 마음을 열겠어요, 닫겠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누구만 보고 있구나. 그래, 감시를 해라, 감시를 해.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서로.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막 조는 분에게 여러분 마음 막 소망이 일어나서 우와, 우리 교회 저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예배가 딱 끝났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아까 졸드만. 성경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여러분들은 꾸벅꾸벅 졸고 나면 가책이래요. 그래서 수양이 오면 뭐해? 맨날 졸 텐데 뭐. 그래, 다음부터는 안 와야 되겠다. 그래, 스스로도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또 와서 구박까지 하는 거라. 여기를 뭐하러 왔나? 여기 졸라고 왔나? 오지 마라. 이게 우리는 소위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불신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그 누님에게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구나.
여호와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목사님은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내가 피곤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올 걸 믿고 계셨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아멘. 이게 능력이구나. 왜 나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못 가졌을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마음을 전해서 나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외치니까 성도들이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 내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맞아. 저건 인민철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맞아,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 손에 의지하는 이 군대 장관 얼마나 건방져요. 하늘의 창을 연들, 지가 하늘의 창 열어봤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늘의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러나 네 명의 문둥이 성 바깥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은 마음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진으로 가도 죽고 이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를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오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 말이에요. 저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저를 세우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옳든 옳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왜 제게 안산에서 이런 말씀을 줬는지 몰랐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너는 말해라. 하나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네 입에 내 손을 대고 내 말을 둔다. 너 이걸 외쳐라. 내가 너로 열방 만국 위에 너를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안산에서 나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방이나 열국은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도 우리 교회 오게 하시겠네요. 필리핀 사람들도 오게 하시겠네요. 그들의 사상을 뽑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세우시겠네요. 그러면 당신의 말씀처럼 열방 만국 위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예배당 집시다 그랬어요. 다 그럼 나라마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제게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서 그 말씀 하나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을 뒤섞어 놓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복된 세계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